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2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어제 세계 예창 시간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요. 요즘 아주 미국과 중국에서 더들썩한 뉴스를 많이 만들고 있죠. 특히 미국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흑인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파만파 크게 퍼져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내일 더 넓은 뉴스 시간에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긴 하겠지만요.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차별 그리고 인권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정말 오래됐는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에 많이 와서 일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 문제 같은 거 말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대하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와 인격도 나날이 더 잘 보장받고 지켜지기도 간절히 소망하고 말이죠.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인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깊은 뉴스 코너에서는 어제 세계예창 시간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무역전쟁 이런 이야기 저희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 무역전쟁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화웨이 이야기들 해봅니다. 자,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빼놓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게 북한이든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완전한 집행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며 철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란 및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제재에 대해 말하며 북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의 불안정한 집행 상황을 거론한 뒤 우리는 제재 집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달성할지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달 14일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 내용에 대해 기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요약보고에서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기존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중단했던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오는 7월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러시아 철도 관련 통신사를 인용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공사는 오는 7월 모스크바 블라고베센스키 간 열차를 직통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두만강 모스크바, 평양 모스크바 등 북한과의 국제선 여객철도 노선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1일 현재까지 북한 외무성과 북한 철도성,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와 러시아 철도공사 등 양국 당국은 철도 재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개인 비정규 무료 음반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음반 순위인 빌보드 순위 인터넷 소통망 계정은 현지 시간 1일 빌보드 200 데뷔 음반을 소개하는 게시물에서 슈가가 활동명 어거스트 D로 공개한 음반 D-2가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개인 가수의 음반이 세운 최고 기록입니다. 최근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가수들은 모두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입니다. 슈가의 이번 기록은 비정규 무료 음반으로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된 음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웬남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끊긴 인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일 웬남 정부 온라인 매체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판빈민 웬남 부총리는 전날 전화통화에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양측은 필수 인력의 교류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모태규 외무상은 특히 기업 전문가와 관리자들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재개해 양국 간 경제,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일 CNN에 따르면 워싱턴 DC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 전역은 봉쇄령 완화 시기와 맞물려 발생한 흑인 사망 규탄 대규모 시위로 코로나19 발병이 더욱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는 전날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56명,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8,857명, 468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북한에서 옥수수와 이를 가공한 식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평안남도 소식통이 데일리 인케와의 통화에서 밝힌 소식인데요.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강냉이, 즉 옥수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식량으로 쌀보다 저렴한 강냉이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의 저하와 경제 봉쇄로 시장 형편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전반적 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예.
여기에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비싼 쌀을 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식품을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럼 뭐 쌀 대신 옥수수를 찾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 옥수수 가격이 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렴한가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북한 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이 쌀이나 밀가루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쌀이나 밀가루 1kg 사는 돈으로 옥수수 2kg을 살 수 있으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데일리 NK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주 평양, 신의주, 해산의 옥수수 가격이요. 각각 1,500원, 1,400원, 1,600원이었고요. 쌀 가격은 4,300원, 4,230원, 4,500원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에 비해서 각각 평균 약 65% 정도 저렴한 셈이었습니다.
네,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 옥수수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평안남도 평성시장에서는요. 강냉이 튀김, 강냉이 과자, 강냉이 국수, 강냉이 빵까지 옥수수를 활용한 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평성 지역뿐 아니라 강냉이를 주요 작물로 생활로 하고 있는 중부의 산간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인들 경우는 이 옥수수 식품의 폭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물건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옥수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가격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평양의 옥수수 가격은 1,200원 정도였는데 지난주에는 1,550원에 거래가 되면서 약 30%가량 상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쌀이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옥수수가 대체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쌀 그래도 많이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에 업무차 북중 국경에 다녀온 후에 발열 증세가 있어서 격리 조치된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번 달 초에 평성에 있는 국경 경비 사령부 군인 숙박소에 격리가 됐던 무역 관계자들이 무리로 처벌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사유가 바로 격리 기간 중에 자유 행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격리 기간에 거리 두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족 친구들과 만나거나 식당에 가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유, 이 시기에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처벌을 구체적으로 받은 건가요?
네, 이 무역 일꾼들은 국경 경비 사령부 소속으로 군인 신분입니다.
네.
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서 불명예 제대 조치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북한군은 하전사나 군관이 처벌이나 책벌을 받으면 각각 생활 제대나 과오 제대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불명예 제대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은 셈인데요.
네.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불명예 제대까지 시키고 여기에 당에서 쫓겨나는 출당 조치까지 하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만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근데 한국도 지금 자가격리 하다가 무단 이탈하면 뭐 비난도 워낙 심하고 또 처벌도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모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북한 당국은요 코로나19 초기부터 강력한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죠.
네, 북한이 핵심 간부를 포함해서 지휘에 관계없이 비상 방역 지침 준수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위반자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잇따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매체들에서도 비상 방역 사업과 관련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면서 비상 방역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연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달 초 비상 방역 사업 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좀 강력한 처벌이나 감시 시스템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나라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서로 옮기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혹시 좀 위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격리를 철저히 하는 게 북한도 필요하겠네요. 남한도 그렇고요. 자, 지금 북한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정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뿜뿜이라는 단어를 곧잘 사용합니다. 뭐 자신감 뿜뿜, 미모 뿜뿜, 열정 뿜뿜 이런 식으로요. 우리 모두의 나쁜 것들은 몽땅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뿜뿜 힘차고 행복하게 솟아났으면 좋겠네요. 모모랜드의 신나는 노래 뿜뿜 들어볼까요? 네,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뉴스의 참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뉴스통의 더 깊은 뉴스,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예. 어제 저희가 세계예창 시간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그 무역전쟁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관련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화웨이라는 네.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어떤 회사인가요?
이 화웨이는 중국 회사고요.
예.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예. 이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인
네.
이 런정페이가 1987년도에 설립한 회사예요. 그 개혁개방 1번지라고 불리는 선전시에
예.
예, 창립을 했었는데 이름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화웨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예, 화웨이.
예, 화웨이. 예, 그러니까 네.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 중국을 위해 싸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이름 자체가 뭐 벌써 중국 느낌이 막 나는데 중국을 위한다. 굉장히 예, 뭐 중국에 충성하는 회사 느낌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 중국에 충성하는 회사 맞습니다.
네.
이게 CEO부터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니까요.
예.
사실 중국의 헌법에도 이 민간 기업들 모두 다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화웨이는 민간 기업이 아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런전페이는 젊은 시절 모택동 사상에 심취했었고
네.
중국 혁명을 이끈 마오쩌둥
예,
전술 구사했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힘을 길러서
네.
도시로 진격한다. 후진국에서 힘을 길러서 선진국으로 진격한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회사를 우뚝 섰는데
네.
2018년 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굉장히 지금 화웨이를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있어요.
네,
화웨이
맞아요.
고립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좀 무섭게도 저도 느껴지는데요.
예, 저도 와 대단하다 무섭다 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 별명이 바로 대륙의 늑대입니다.
늑대요. 예. 네.
예, 창업자 런정페이가 세계적인 통신업체가 되려면 모든 임직원들은 늑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늑대는요
네.
굉장한 그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반면에 리더에 대해서는 굉장한 충성심을 보입니다. 세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나서고 공산당에 대해서는 충성한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되자고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그렇게 하다니 좀 놀랍네요.
맞아요. 놀랐죠.
네.
첫 번째 민감한 후각,
두
번째 불굴의 진취성, 세 번째 팀플레이 정신. 이 늑대의 세 가지 특징이
네.
뭐랄까 화웨이의 임직원들은 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잇감이 딱 정해지면 다 같이 무리지어서 맹렬하게 공격하는 늑대와 같이
네.
우리 이 화웨이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화웨이반의 좀 독특한 이런 늑대를의 본능을 반영한 그런 특징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창업 초기에
네.
회사가 직원들에게 야전 침대를 나눠줬대요.
야전 침대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자라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그냥
네.
딱 깔아서 잘 수 있도록
아~ 예,
밤낮으로 연구해서 제대로 된
네.
제품, 새로운 것을 만들라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네.
정말 공산당스럽죠? 직원들은 이거를 이제 텐트
그러네요.
문화라고 부른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화웨이를 최고의 직장으로 인정하고
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삼성을 최고 회사로 꼽으면서 입사하고 싶은 것 같이 똑같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화웨이의 이 생산 체계는 수직 계열화돼 있어요. 온갖 것을 다 직접 만듭니다. 통신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이고
네.
스마트폰, 손전화, 반도체, 인공지능, 뭐 AI, 스피커,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화웨이에서 안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네.
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돼 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만큼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근데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주시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히 화웨이가 그냥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가 아니라 계속 군사 안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군사 안보 문제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 미국이 일찌감치 화웨이하고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관계가 이상해 하고 쳐다봤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런전페이가
네.
인민해방군의 통신장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맞아요.
네.
미 국방부가 2010년도에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어떤 보고서였나요?
2010 중국 군사 안보 개발 보고서.
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런전페이라는 사람하고 이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 이 사이 둘
네.
사이가 매우 긴밀하다. 이렇게 밝혀냈어요.
네.
그리고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2012년 8월에
네.
중국 화웨이와 중국의 중흥통신이 제기하는 그 미국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네.
화웨이는 기밀을 훔치고 미국의 적국을 돕는 중국 공산당의 수족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네. 이제 화웨이가 워낙 많이 이렇게 제품을 그렇죠. 수출하고 네. 많이 파니까요. 그런데 그런 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 비상시에는 중대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실제로 중국이 이 외국의 고급 기밀 기술 빼내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면서 인재 빼가고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뭐 한국 기업들도 이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았죠.
맞습니다. 이 중국이 제시하는 굉장히 큰 돈의 현혹이 돼서 중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네. 토사구팽 당합니다. 네, 그렇게 벌어진 사례 굉장히 네. 많대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국의 해커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 해커가 10여 년 동안 캐나다의 노텔이라는 회사에 컴퓨터를 해킹해서 영업기밀 그리고 이제 고급 기술 이렇게 훔쳤어요.
네.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해보고 나니까 화웨이가 노텔의 하드웨어는 물론 매뉴얼까지 몽땅 다 복사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노텔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무서운 화웨이가 미국의 통신 장비에 들어가 있다. 그럼 거기에서도 뭘 빼낼지 모르는 거예요.
국가 안보 이야기를 할 만도 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네.
실제로 2015년 5월에
네.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민간업체가 협력해서 이 화웨이의 제품을 분석을 했더니
예.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백도어. 뒤에 있는
뒷문.
문. 뒷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뒷문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화웨이의 해커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와서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또는 이 기기를 사용하는 뭐랄까 회사,
네.
공기업
네.
이런 데에 온갖 것을 다 뒤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관리자 비밀번호 뭐부터 시작해서 기기를 원격 조정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미사일을 쏘면은
네.
그거를 원격 조정해서 엉뚱한 데 가도록 가서
네.
맞출 수도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도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 뜨면은
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처럼 조종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화웨이가 교묘하게 이게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미국이 국가안보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네,
이쯤
맞습니다.
되면. 네. 네.
그 미국이 그래서 바짝 긴장해서
네.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품 쓰지 마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각각 동맹국에 미군 기지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네.
군수 물자가 고스란히 이 중국에 뚫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데도 있다면서요.
폴란드에서 그렇게 체포됐고요.
네.
그래서 체코에서는 공무원들에게 화웨이 제품 사용 하지 마라 명령도 내리고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5G 사업에 대해서 화해 배제를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G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데
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예.
손전화로 전화 통화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4G까지 갔어요. 자, 2G는 지난 그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전화도 되고 메시지도 됩니다.
네.
3G는 그걸 전화에다가 메시지에다 인터넷도 되고요.
네.
4G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제 지금 5G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 세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비하는데 그 화웨이를 거를 사용하면은 다 뺏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5G 사업에 배제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갈등,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을 두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한다라고 해석도 하고요. 벌써부터 미래 기술을 두고
네.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화웨이 고립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네.
양국의 무역 전쟁이 더 격화가 된 거네요.
사실 화웨이를 대표로 해서
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무역 전쟁의 기술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유리하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런데 네. 거기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타겟, 목표 지점이 된 것이죠.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이야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세계 1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데
네.
손전화를 이 삼성전자의 손전화를 화웨이가 추격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워낙 삼성전자가 손전화를 잘 만드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추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화웨이가 했어요.
네.
그런데 기술력에서 딸리니까 밀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네.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LTE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
LTE는 그야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G에서 5G 미래 기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속도를 높여주는 이런 통신 장비거든요.
네. 광고에 막 빛보다 빠르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도
엄청나게 빨라요.
기억나시죠?
네, 엄청나게
네.
빨라요.
네.
그런데 화웨이가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돼 있고 오히려
네.
이 손전화 판매량이 화웨이가 더 떨어지게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다 이렇게 손전화 만드는 회사들인데
네.
여기에서 또 다른 중국 회사 샤오미라고 있어요.
네.
여기한테 오히려 이제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현재 화웨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와 직접 비교하는 건 뭐 여러 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꾸 뭐 삼성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술 수준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를 따라오긴 좀 힘든 것 같고 근데 반도체 얘기도 많이 들려요.
반도체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자, 과학 시간에 그런 얘기죠. 도체 있습니다. 도체. 전기가 통한다.
예.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반도체는 뭐냐? 반만 통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전기가 이게 통하지 않도록 또는 통하도록 이렇게 잘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네.
정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과학기술 문명의 중심이 되는 전기전자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 반도체예요.
네.
직접 회로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네.
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의 머리, 기억하는
네.
거. 비메모리는 이 기억만 하면 안 되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이런 것들을 한국이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걸 다 중국 화웨이가 베껴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네.
평가입니다. 오늘도 뉴스 나온 것이 삼성전자가 또 이거 어디다 투자해서
예.
또 이 메모리 내지 비메모리 쪽에 기술력을 쌓겠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무역전쟁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좀 주춤한 사이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딱 반도체를 딱 틀어지고
네.
뭐랄까 실력을 쌓고 있는 준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손전화 등의 분야에서 화웨이의 추격은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고
네.
더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반도체 분야에서 그것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간에 삼성이 1위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그 핵심에 있다 보니 어떤 회사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요. 또 그 와중에 한국의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재밌고 유용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뉴스통으로 여러분을 만난 지도 오늘로 벌써 35번째가 되네요. 벌써 2020년 올해도 6월로 접어들었고 말이죠. 아, 시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은 만약 시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 어떤 순간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브라운 아이즈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벌써 1년.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게 취미인 기업가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회장입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은 온라인에서 돈을 주고받는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성공하고 또 전기자동차, 민간항공 우주여행을 추진해온 기업가이고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간기업에서 주도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 일론 머스크 회장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수십 년간 인류가 우주에 몇 번 다녀오긴 했어요. 하지만 모두 국가 차원에서 주도한 건데 아, 최근에 최초로 진짜 국가가 아닌 개인인 사업가가 사람을 우주로 보냈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론 머스크 회장의 스페이스X가 주도한 유인 우주선 발사는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5월 29일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누가 타고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네, 이 우주선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 두 명이 탑승했는데요.
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크루 드래곤은 발사 후 19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서 그 토킹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합에 성공하는데요. 이를 두고 전 세계가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무사히 도착했다니 정말 다행이고 뭐 정말 사람으로서 네. 인류로서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었는데 일론 머스크 미국인 기업가죠?
예,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국적을 가진 기업가인데요.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인터넷 은행 사업, 전기자동차, 또 우주선 개발과 우주여행 등 다양한 분야를 주도해온 기업가입니다.
네, 많이도 했죠.
네. 하지만 그의 고향은 미국이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1971년에 남아공에서 출생한 머스크는 대학 공부를 위해 캐나다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또 미국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입학하는데요.
네.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세계에서 명문 대학교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등록합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명문학교에서 어려운 네. 두 과목 물리와 경제를 공부하던 사람이라 기상한 좀 머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그가 공부를 그만두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나요?
일론 머스크가 박사 과정을 이틀 만에 그만두고 설립한 첫 기업은 집투라는 회사였는데요.
네.
첫 사업을 시작한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 인터넷 기술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세계 인터넷 기술의 산업의 중심지죠. 집투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일종의 인터넷 지도 같은 거였는데요.
네.
뭐 사는 동네에서 국수집은 어디에 있는지, 또 햄버거 상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위치를 찾아주는 서비스 사업체였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이야 한국처럼 뭐 전 세계가 한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은 거의 가지고 있고 또 인터넷도 되다 보니 마을에서 상점 위치를 찾는 거 쉽잖아요.
네.
하지만 그 당시 1995년 머스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네.
있고요.
얼마를 벌었나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머스크가 네. 당시 2,200만 달러를 손에 쥡니다. 그 돈을 가지고 향후 네. 뭐 그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엑스콤, 또 전기자동차 사업체인 테슬라, 그리고 우주산업 기업인 스페이스X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네. 사실 뭐 머스크 하면 남다른 생각을 통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또 전기차도 거의 뭐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만든 기업 스페이스X는 언제 설립이 됐나요?
스페이스X는 2002년 6월에 설립됐는데요. 로켓 기술자인 톰 뮬러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시작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종업원 수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와, 굉장히 직원도 많은데 한 개인이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로 보내는 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을 만든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 우주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우주에 보낸 것은 최초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미국의 우주선을 국가기관인 미국항공우주국, 즉 나사가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고
네.
또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인 국가에서는 뭐 개인이어도 여건만 갖추면 로켓, 뭐 우주 분야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우주선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뭔지 궁금해지거든요.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우주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언젠가는 인류가 화성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화성을 개척해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로켓을 통해 사람을 화성까지 운송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2024년까지 승객 100명을 우주에서 화성 관광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3년, 한 4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시간이 빨리 가니까 네. 네, 곧 올 겁니다.
네. 네.
또 50년 안에 화성으로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주여행 비용은 행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십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네. 네. 자, 그 앨런 머스크가 개발한 로켓이 우주로 갔다가 다시 착륙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추진체 회수라고 네, 하죠.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대단한 앨런 머스크 덕분에 또 우주여행 한번 해보는 거 네.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앨런 머스크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앨런 머스크에게 있어 사실 우주선 개발만큼 중요한 게 전기차 사업인데요.
네.
앨런 머스크는 2003년에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설립합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비판했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일단 현실성이 없습니다. 뭐 전기 충전 어떻게 하고 또 전기차는 힘이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합니다. 실제.
네.
뭐 게다가 우주선 개발도 계속 실패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2008년에는 아내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쿠, 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온 덕분에 현재는 전 세계 전기차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뭐 한국에서도 테슬라 차 꽤 많이 보이고요. 한국에서는 전기차 타는 분들 그 번호판이 파란색인데
네,
꽤 많이 보여서 저도 다음 차는 테슬라 네. 타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팬입니다.
자, 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가, 뭐 민간 우주 개척자 이런 칭호가 참 어울리는 사람인데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세계에서 각광받으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꿈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좀 진부한 답변이겠죠.
네. 맞습니다. 진부한 답변.
네, 그래서 제가 앨런 머스크 관련 기사와
네.
기록 영화를 살펴보니까 크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은 집념인 것 같아요. 그는 뭐 2008년에 첫 우주선 로켓 발사전까지
네.
세 차례나 실패했습니다. 로켓을 한번 발사하는데 수백억 달러가 든다는데 그걸 세 번이나 실패했지만 또 포기하지 않았죠.
예.
결국 우주비행사 두 명을 국제우주정거장까지 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후 앨런 머스크는 이 목표를 위해 18년간 일해왔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18년간 도전하고 또 실패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러한 집념 덕분에 지금과 같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꿈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진부한 답변이긴 하지만
네.
또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또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네.
저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라라는 교훈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 앨런 머스크 이야기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북한의 청취자분들 중에도 살까기 좀 해야겠다 싶은 분들 계신가요? 한국에선 그걸 다이어트 한다고 하죠. 이곳 한국은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면서 다이어트 열기가 더 뜨거워질 텐데요. 저도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나 다이어트 중이야 하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나 살 빼는 중이야 라는 말은 영어로 I'm on a diet 라고 합니다. on 하면 뭐뭐 위에 있다 라는 뜻인데요. 다이어트 위에 있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게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 요즘 살까기 하고 있어. I'm on a diet.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6월 3일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4도, 해산 7도, 강계 10도, 함흥청진 12도, 신의주 13도, 원산 14도, 사리원 해주 15도, 평양 개성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20도, 신의주 해주 삼지연 21도, 개성 원산 25도, 강계 사리원 함흥 26도, 평양 해산 27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1% 내린 35.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08% 하락한 1,75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2.47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게 북한이든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완전한 집행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며 철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란 및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제재에 대해 말하며 북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의 불안정한 집행 상황을 거론한 뒤 우리는 제재 집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달성할지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달 14일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 내용에 대해 기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요약보고에서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기존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중단했던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오는 7월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러시아 철도 관련 통신사를 인용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 공사는 오는 7월 모스크바 블라고베센스키 간 열차를 직통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두만강 모스크바, 평양 모스크바 등 북한과의 국제선 여객철도 노선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1일 현재까지 북한 외무성과 북한 철도성,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와 러시아 철도공사 등 양국 당국은 철도 재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개인 비정규 무료 음반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음반 순위인 빌보드 순위 인터넷 소통방 계정은 현지 시간 1일 빌보드 200 데뷔 음반을 소개하는 게시물에서 슈가가 활동명 어거스트 D로 공개한 음반 D-2가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개인 가수의 음반이 세운 최고 기록입니다. 최근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가수들은 모두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입니다. 슈가의 이번 기록은 비정규 무료 음반으로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된 음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더 그런데요. 북한은 어떤가요? 아파트 같은 데서 위층에서 쿵쿵거리고 윙윙거리는 소리로 아,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이웃끼리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슬리퍼, 그러니까 마루 같은 데서 신는 푹신한 실내화죠. 그런 것과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센스 있는 메모를 교환하면서 너무 지혜롭고 훈훈하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처했다고 하네요.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만 세상을 넓게 보고 마음을 넓게 먹으면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한 대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장착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하늘에 별도 따줄게, 달도 따줄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던 님이 혹시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의 여성들은 그런 말을 잘 믿진 않지만 일단 들으면 속으로 기분이 나쁘진 않다고 하네요. 북한의 여성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만으로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로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